3개인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각 오늘 오후 1시 25분쯤 회담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의 빌라라 그롱주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각각 기 파르물랭 스위스 대통령의 환대를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어제 대통령 전용기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단독회담 없이 각각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배석하는 초인수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같이 식사를 하지 않을 예정이며 약 5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 없이 각각 단독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은 결과물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협력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국의 중대 이익에 반하는 러시아의 활동엔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의 비전과 미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 세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과 EU가 공동성명을 통해 언급한 타이완과 홍콩, 신장 등 중국 문제 등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타이완과 신장, 티벳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리와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중국의 근본 이익에 관련한 것으로 간섭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EU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인권침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홍콩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타이완 해협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장과 티베트 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를 비롯해 홍콩 내 자치, 민주적 절차 쇠퇴, 경제적 강압, 허위정보 유포 활동, 지역안보 문제 등 공동의 우려에 대해 계속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약 한 달 만에 다시 가자지구를 공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 군용기가 오늘 가자지구 내 가자시티와 칸 유니스의 하마스 군 시설에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폭발물을 단 풍선이 날아온 데 대응해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보고된 양측의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로부터 테러 행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투 세계를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이날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확인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용감하게 저항하며 신성한 땅과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지난달 2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지 26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80개 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형 변이가 확인됐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델타형 변이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전염 감염력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WHO는 어제 공개한 코로나19 중앙상황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지난주보다 6개 나라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델타형 변이를 우려 변이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단계인 관심 변이에서 격상된 것으로 CDC는 우려 변이는 전염성이 더 증가하고 입원 또는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더 심각한 질병 등의 증거가 있는 변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인도 PTI 통신은 인도 보건부사나 예방주사 부작용관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68세 한 남성이 백신을 맞은 후 지난 3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남성이 인도 제약사 세룸 인스티튜트가 현지에서 위탁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백신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백신 접종 후 후유증 의심 사례 31건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이 백신과 연관이 있었고 그중 한 건은 불안 관련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4월 첫째 주까지 보고된 상황을 종합하면 백신 접종 100만 명 가운데 사망자는 2.7명, 입원은 4.8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 접종자 수를 고려하면 중증 부작용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작은 위험부에서보다 압도적으로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성인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2차까지 완전히 맞추는 등 높은 백신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최근 들어 크게 줄었는데요. 하지만 보건당국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최근 밝혔는데요. 전염성이 큰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은 현재 미국 내 전체 감염의 6%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는 영국에선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증세는 과연 어떨까요? BBC 등 영국 언론은 조 코비드 증세 연구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이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은 두통과 인후통 그리고 콧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코로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후각 또는 미각 상실과는 조금 증세가 다른 건데요. 자, 문제는 델타 변이의 증세가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해당 연구를 이끈 팀 스펙터 교수는 BBC 방송에 사람들이 단순히 감기에 걸린 것으로 생각해 여전히 파티 같은 곳에 참석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따라서 만일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좋지 않으면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의 국제사회 기반 시설 투자 구상인 B3W 계획에 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폴리티코 의회 팀장인 올리비아 비버스 기자를 만나봅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자, 평양 아침 최저 1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2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기온 21도. 개성은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3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자, 원산 아침 최저 17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0도. 청진은 아침 최저 14도에서 낮 최고 16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동해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자, 서해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예,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로 문을 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함께함의 의미에 대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됐을 텐데요.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노래하는 Happy Together 들어보시죠. The Turtles의 노래입니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wond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so happy together. And how is the weather? So happy together, we're happy togeth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산적한 국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이 약 한 달 만에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들어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먼저 미러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회담 장소인 고택 빌라라 그랑주 앞에서 이 파르몰렌 스위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로 첫 인사로 나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취임한 후 두 사람이 얼굴을 직접 마주한 건 처음입니다.
네, 자, 회담 장소가 스위스로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진 건데요. 지난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현재 양국의 불편한 관계를 참작해서 제3국에서 만날 걸 제의했고요. 푸틴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된 겁니다.
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맞춰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벨기에에서 나토와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후에 마지막 일정으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미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스위스가 회담 장소를 마련했기 때문에 기 파르몰렌 스위스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을 환영하는 모양새를 갖췄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먼저 회담 장소에 도착하고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지각하는 걸로 악명이 높은데요. 이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 이 첫 미러 정상회담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회담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양국의 사전 합의에 따라서 두 정상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대동하고 소인수 회담을 하고요. 이어서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더 배석한 가운데 확대 회담을 합니다. 양측 관리들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회의가 진행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만큼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은 회담에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랜섬웨어 등 잇따른 사이버 공격, 또 러시아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 씨에 대한 정치적 탄압 등 인권 문제, 우크라이나와의 긴장 도발 등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두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의제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대선이나 사이버 공격 의혹을 일절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국경 긴장 도발은 자국의 정당한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나발리시 문제도 내정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6년에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등 군비통제,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서로 억류하고 있는 민간인 상호 교환 등 양국이 접점을 찾을 부분도 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네, 지금 양국은 서로 대사도 자리를 비운 상태죠?
네, 지난 4월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정부기관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들을 맞추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으로 귀국했고요.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도 러시아로 돌아가서 양국 대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대사 복귀가 성사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네. 하지만 양국 모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큰 결과물을 기대하지는 않는다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설명하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영역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에 경고하면서 일정한 협력은 모색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백악관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게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말해서 잔뜩 경색된 양국 관계의 물꼬를 트는 선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정상회담 후에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도 하나요?
공동 기자회견은 없습니다. 양국은 사전에 이를 논의하고 두 정상이 각각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요.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공군이 16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점령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 대해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양측이 지난달 21일 아무런 조건 없이 휴전하기로 합의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예, 이스라엘 군이 왜 공습을 한 겁니까?
네,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폭발물이 실린 이른바 폭탄 풍선을 이스라엘 쪽으로 날린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성명에서 가자지구로부터 테러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은 전투 재개를 비롯해서 모든 시나리오에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까?
현재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공습 표적이 민간시설이 아니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 준비를 하는 회의 장소로 쓰이는 목표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마스 측도 입장을 밝혔나요?
네, 하마스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공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용감하게 저항하고 신성한 땅과 권리를 지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감이 또 다시 돌고 있는 것 같군요.
네. 전날에는 요르단강 서안 이 동예루살렘 지역에서 수천 명의 이스라엘 우익단체들이 이른바 깃발 행진을 벌였는데요.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아랍인들에게 죽음을, 예루살렘은 우리의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서쪽 벽, 일명 통곡의 벽까지 행진했습니다.
네, 자, 이 깃발 행진이라는 게 어떤 행사죠?
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당시 요르단 영토였던 동예루살렘까지 차지한 걸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원래는 5월 10일 승전일에 행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취소됐습니다.
네, 저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된 겁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전 총리가 지난주 행사를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했습니다. 깃발 행진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승전을 기념하는 거지만 동예루살렘마저 이스라엘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팔레스타인에게는 도발과 모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전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이 깃발 행진에 저항하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첫 번째 충돌이 또 일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물러나고 극우 강경파인 나프탈리 베네츠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아랍계 정당까지 처음 연정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팔레스타인에 대한 강경 기조는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지난달에도 양측의 무력 충돌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달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촉발한 양측 갈등이 무력 충돌로 비화하면서 영내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열 하루 동안의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에서는 13명, 팔레스타인에서는 250여 명이 사망했는데요. 결국 양측은 미국, 이집트, 요르단 등의 중재로 무조건 휴전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 들어갔군요.
네, 항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이끄는 항모 전단이 정기 임무의 일부로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미 해군이 15일 발표했습니다. 이 항모 레이건 함은 미사일 유도 순양함, 구축함 등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네, 미 해군은 항모 전단이 해양 안보 작전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작전에는 고정익기, 회전익기 비행 작전, 해양 공격 훈련, 공지 합동 전수 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네, 자, 미 해군 항모가 진입한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을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국제중재재판소도 중국의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남중국해 내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중국해 내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 안에서 주기적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 해군 구축함이 남중국해에 들어갔죠?
네, 지난달 20일에 미 해군 구축함인 커티스 윌버함이 이 파라셀 군도 근처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남중국해 북서부에 있습니다.
자, 미 해군은 남중국해 외에 중국 본토와 이 타이완 사이 해역에서도 항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 해군 함정이 종종 타이완 해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남중국해 들어갔던 이 커티스 윌버는 앞서 17일에는 타이완 해역을 항해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군용기들이 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15일 중국 군용기 28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중국 군용기는 전투기, 폭격기, 대잠 초계기, 전자전기, 그리고 조기 경보기 등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하루에 28대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지난해부터 이 자국 방공식별구역 내 중국 군용기 활동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 4월 12일에 들어온 25대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국내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민병 조직 등을 비롯한 극단주의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말기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를 압박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장 선거전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국내 테러 대응 전략을 내놨다고요?
네, 국내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백악관과 법무부가 1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 민병 조직을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증가하는 데 맞서는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전략을 정부가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내 테러 문제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통합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성명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라서 사전에 준비된 성명이 이날 나왔는데요. 국내 테러는 혐오와 편견, 그 밖에 다른 형태의 극단주의로부터 촉발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의 영혼을 얼룩지게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나라 미국이 분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반하는 실태라면서 두 갈래의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두 갈래의 노력이라면 어떤 걸 가리킵니까?
단기적 대응책과 장기적 예방수단, 이렇게 두 갈래입니다. 오늘날 매우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단기 절차를 밟는 동시에 우리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요인들을 장기적으로 제거하는 조치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지난 1월 대통령 취임 직후에 관련 현황을 점검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당국에 지시한 바 있고요.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국내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죠.
네, 총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 국내 테러의 조직과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각 기관과 부처, 그리고 민간 기업들 사이에 확대하도록 했고요. 둘째, 관련 집단의 구인 행위 등을 사전 차단하고 공격 행위들을 좌절시켜 장기적인 국내 테러 발생 요인에 맞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내 테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석가와 수사관, 검찰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자금을 확충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관련 자금을 얼마나 확충하게 될까요?
총 1억 달러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에 제안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 부분을 반영했는데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국토안보부에 분배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으로 해당 기관의 국내 테러 전문가들을 늘리는 건데요.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활용해 국내 테러 분자들이 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고위 당국자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뭡니까?
네, 경찰 임용이나 군인들을 모병하는 과정에서 신원조회와 이력심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이런 조직에서 내부의 위협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인데요. 국내 테러 분자가 군대나 각급 경찰 조직에 채용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가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고위 당국자가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예. 자, 국내 테러 분자가 경찰관이나 군인으로 채용된 사례가 파악됐나요?
구체적인 통계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에 가담해서 검거된 400여 명 가운데 전현직 경찰관과 군 관계자가 수십 명 포함됐는데요. 그중에 대다수는 전직이고 현직 경찰관이나 군인은 아니라고 연방수사국 측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전직 군 관계자는 43명, 현직은 3명으로 파악됐고요. 전직 경찰 관계자 9명, 현직 경찰 관계자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당 습격 사건이 국내 테러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직접적인 계기였던 것 같네요.
네, 그 사건이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극우단체 관계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대선 인증 절차를 방해한 일인데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올해 초 인준청문회 당시 의사당 습격 사건을 중대한 국내 테러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벌였던 샬럿스빌 폭력 사태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이런 계획과 전략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과는 선명한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우단체나 백인 우월주의 집단의 활동을 국내 테러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인 우월주의 구호가 담긴 영상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재전송해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놓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 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를 압박한 문건이 공개됐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지난해 대선 결과에 관해 법무부를 압박한 문건이 15일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난 선거 부정을 조사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사찰했다는 논란과 함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 공개된 문건이 어떤 겁니까?
네, 백악관과 법무부 사이에 오간 이메일입니다.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가 입수한 자료인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 본인과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었던 커트 올슨 변호사 등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네, 자, 무슨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지난해 1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을 통해 제프 로젠 당시 법무장관 직무대행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시간주 북부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담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소송을 통해 연방판사가 근거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었습니다. 이거를 재차 수사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네, 또 어떤 이메일이 있습니까?
네,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일부 주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사유로 우편 투표를 확대한 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내도록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거나 뒤집을 계획에 브리핑 초안을 함께 백악관 측이 전달했는데요. 비슷한 시점에 매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도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이른바 이탈리아 게이트를 주장하는 영상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탈리아 게이트 이게 뭡니까?
네,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그 결과를 바꿔놨다는 주장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군사기술과 위성을 활용해서 미국 곳곳의 개표 기일을 원격으로 조작해서 표를 바꿔치기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대선 국면에서 떠돌았던 다양한 음모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이메일들을 받고 당시 법무부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근데 모든 요구를 거부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법원에 조치하라는 이메일에는 로젠 당시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대꾸조차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요. 이탈리아 게이트에 관한 이메일에는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적어서 실무진이 로젠 대행에게 전달했습니다. 로젠 대행은 맞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자, 해당 이메일들을 공개한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뻔뻔스런 시도를 했다고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최고 법 집행기관인 법무부를 부패시키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아직도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잇따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이 선거에서 패배한 그 결과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이 코로나 사태와 우편 투표를 활용해서 선거를 훔쳐갔다고 지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서 연설했는데요.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부패한 선거였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제기한 수많은 부정선거 주장 소송에서 잇따라 패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됐다고요?
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시장을 뽑는 선거전이 열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예비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조기 투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조기 투표를 사흘째 진행한 14일까지 이미 뉴욕 시민 4만 3천여 명이 한 표를 던졌다고 다음날 15일 아침 ABC 방송 현지 계열사인 WABC가 전했습니다.
예, 예비선거는 어떤 절차인가요?
네, 각 정당의 후보들을 주민들의 손으로 뽑는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를 이번에 각각 선출해서 오는 11월에 본선거에서 맞붙는 건데요. 하지만 지역 특성상 민주당의 예비선거가 사실상 본선거와 같은 걸로 간주가 됩니다.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엄청나게 강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시장에 당선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공화당 후보와 대결할 11월 본선거는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경쟁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지난해 대선 경선에 나섰던 앤드루 양 예비 후보가 뉴욕시장직에 도전했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인물이어서 선거 전 초반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었는데요. 하지만 투표율이 임박한 현재 하위권으로 처졌습니다. 이 밖에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 캐슬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환경미화 커미셔너, 마야 와일리 전 뉴욕시장 법률고문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앤드루 양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하위권으로 처졌고, 그럼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네,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최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에머슨 대학 설문 결과 애덤스 구청장이 23%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는데요. 14일 공개된 WNBC와 폴리티코 공동조사에서도 24%로 1위를 지켰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가르시아 전 커미셔너가 17위로 2위, 와일리 전 고문이 15%로 3위였는데요. 대선 주자 출신 앤드루 양 예비 후보는 13%로 4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이 선두에 나선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경찰관 출신 정치인입니다. 1960년생으로 만 60살인 흑인 남성인데요. 뉴욕 교통경찰국과 뉴욕 시경찰국에서 2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 뒤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2007년부터 뉴욕 주 상원의원으로 6년간 재임한 뒤에 2014년에 브루클린 구청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네. 자, 애덤스 구청장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그 배경이 뭘까요?
네, 흑인이어서 뉴욕시 인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몰리고 있습니다. WNBC와 폴리티코 공동조사에서 흑인 응답자의 43%가 애덤스 구청장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요. 나머지 선두권 예비 후보들이 얻은 흑인 지지율은 각각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애덤스 구청장을 추격하고 있는 가르시아 전 커미셔너와 와일리 전 고문은 여성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수 집단에 속하는 흑인과 여성들이 미국 최대 도시 시장을 뽑는 선거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현재 뉴욕 시장은 누군가요?
네, 민주당 소속 빌 더블라지오 시장입니다. 4년씩 두 차례로 한정한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3선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선두로 떠오른 애덤스 구청장을 이 더블라지오 시장이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정가에 돌았습니다. 하지만 더블라지오 시장은 누구를 지지할지는 고사하고 예비선거에서 누구한테 투표할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15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네. 현직 시장이 왜 아직도 후임자에 관한 지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네, 주요 예비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에서 아직 선명한 비전이 없는 것 같다고 더블라지오 시장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예비 후보들한테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그 뒤에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더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같은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 같은 당 소속이 주지사에게 사퇴를 요구한 겁니까?
네, 쿠오모 지사를 둘러싸고 이 코로나 통계 조작 논란과 성추문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이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적은 없다면서 사퇴 요구를 거부했는데요. 뉴욕 주의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탄핵 조사 자금 지원에 관한 법안이 14일 쿠오모 지사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는데요. 해당 법안은 주 상원에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전원 찬성해서 63대 0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국제사회 기반시설 투자 구상인 더 나은 세계 재건 B3W 출범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G7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B3W 계획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3W 계획은 더 나은 세계의 재건을 목표로 전 지구적 규모로 개발 도상국들의 사회 기반 시설,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In order to meet the challenges of today, we can't just build back the way things were before. We have to build back better.
이와 관련해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B3W란 명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구호에서 유래했다고 전했습니다. B3W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도전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된 국가전략으로 중국을 중앙아시아와 유럽 등과 연결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G7같이 부유한 서방 나라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개발 도상국들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수천억 달러를 제공하자고 서방 국가들에 촉구했습니다.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세계 각지에 돈을 풀고 지원하는 중국에 맞서 G7도 개발도상국 지원에 나서자는 것입니다.
Leaders of the G7, a grouping of wealthy democracies, ended the first day of their summit in Cornwall on Friday.
미국 백악관은 최근 배포한 자료에서 B3W를 통해 G7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기후, 보건, 디지털 기술, 그리고 성평 등등 네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B3W 계획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부터 아프리카와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가국들이 지리적으로 모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 계획은 전 세계의 중간소득 그리고 저소득 국가들을 망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가치 지향과 높은 수준,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모두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B3W를 지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유럽을 재건하기 위해 실행한 미국의 마셜 플랜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B3W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몇몇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B3W 계획이 민간 자금 조달을 장려하면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을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일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 자금까지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일부 G7 국가들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입니다. 몇몇 나라는 B3W 계획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B3W 계획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데뷔분이 부르는데요. 당신은 내 삶을 밝혀줬다고 노래하는 You Light Up My Life 들어보시죠.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his song. So many dreams I kept deep inside me, alone in the dark, but now you've co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 초기 주요 의제들이 이제 의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인 미국 일자리 계획, 복지 투자 사업인 미국 가족 계획, 그리고 선거개혁 법안인 국민을 위한 법안을 의회가 다루고 있는데요.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을 통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 아니면 좌절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회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소속 올리비아 비버스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겠어요?
Sure. My name is Olivia Beavers and I am a congressional reporter with Politico.
제 이름은 올리비아 비버스입니다. 폴리티코에서 의회를 출입하고 있고요. 상원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뉴스 전문 방송 CNN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매체를 거치면서 의회 전문 기자로 유명한데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 최근 보도 중에 중요한 걸 하나 꼽아주시죠.
I'd actually probably pick two different coverage periods that I've done. The first was the first impeachment of Donald Trump.
두 개를 꼽으면 안 될까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많아서요.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탄핵 사태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밀착을 다루는 사안이었죠. 언론사들이 모여 특별 취재단을 구성했어요. 그때 제가 단장을 맡았습니다. 특별 취재단이 작성한 기사가 주요 매체를 통해 미국과 세계에 전달됐으니 제 경력에서 큰 성취 가운데 하나였어요. 두 번째는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취재한 겁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이요.
당시 사건 발생 소식을 듣고 본회의장 내부에 있던 하원의원 몇 명과 통화를 했는데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의원들을 죽이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고 해요. 현장에서 그런 일을 직접 겪으면서 무섭진 않았습니까?
Was I scared at the time? Yes, I was absolutely scared. There was like a difference between what my mind was saying and then what my body was doing. And
무섭지 않았냐고요? 물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회의장 안쪽까지 총성이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자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일어나는 사실들을 독자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에는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 몸은 자꾸만 현장을 벗어나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았던 거죠.
결국 현장에 남아 기사를 쓰셨으니까 개인의 안전보다 기자로서의 사명을 지키기로 한 거군요.
I'm a reporter. I can't get hurt. And then I was like, of course I can get hurt. And I
네, 내가 여기서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기자 경력에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 의사당에 남아 끝까지 취재하기로 결정한 그 판단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닌 경우 의회 출입 기자의 일과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Around 9 o'clock, I try to sometimes head to the Hill, depending on when votes are, and run around and ask members of Congress questions, depending on what the big news story of the day is or a story that I'm reporting out.
회의 일정이 잡혀 있으면 우선 참석하고요.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주요 의원들을 만납니다. 만나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요. 특정 사안이나 법안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확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실현될지 안 될지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쓰는 게 의회 출입 기자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 기사를 보고 백악관과 행정부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게 되니까요. 물론 백악관 정무계통에서 직접 의회와 교섭하지만 저희 보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법안에 관해 통과가 어려울 듯이라고 저희가 기사를 쓰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측이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누가 특정 사안에 반대한다더라고 저희가 기사를 쓰면 백악관에서 해당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서기도 합니다.
최근 의회에서 최고 쟁점 사안 가운데 하나가 아무래도 지출안이 아닐까 합니다. 인프라와 복지 두 사안에 총 4조 달러 넘는 돈을 들이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정부는 시한을 제시하고 의회를 압박하는 중인데 조만간 성사될 것 같습니까? 근거 입법을 마련해줘야 하는 의회 내 분위기가 어떤가요?
Well, you know, Biden is not receiving bipartisan support. The price tag is too big for Republicans. That was something that they Republicans have made clear.
아시다시피 바이든이 그 사안들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려는 액수가 공화당이 보기에는 너무 크거든요. 몇 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한꺼번에 지출하는 계획은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화당은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이 원하는 수준까지 규모를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합의 처리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인프라 투자 사업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첨부한 사회복지 항목들이 걸림돌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개선, 노약자 지원 시설 확충 같은 것들인데 정부와 민주당에선 이것도 넓은 의미의 인프라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그런 것들이 정부의 개입만 확대하는 진보 좌파 의제라고 봐요.
언론인이 되자고 마음먹은 계기는 뭔가요?
It actually was a bad news story that impacted my community.
잘못된 언론 보도 하나 때문입니다. 저와 주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외교학을 전공했는데요. 졸업반이었던 당시 교내 친교 모임에서 집단 성폭행이 일어났다는 기사가 종합문화매체 롤링스톤에 실렸습니다. 미국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킨 보도였어요. 우리 학교에 관심과 비난이 집중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도 몇 주 만에 대형 오보로 판명났어요. 기사에서 피해자로 등장한 이 제키라는 여성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는 크게 실추된 뒤였습니다.
2015년에 나온 그 기사는 미국 언론 역사에서 손에 꼭 필 만한 잘못된 보도로 평가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롤링스톤 측이 명예훼손 재판 끝에 해당 모임에 거액을 배상했죠.
So I remember looking and watching it all unfold and thinking I can do better than that. And that's when kind of the moment when I decided I'm going to get into journalism.
네, 하지만 그 친교 모임은 물론 학교와 지역 사회가 받은 상처는 재판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경쟁에만 몰입해서 무리한 기사를 내보내면 사회에 큰 후폭풍을 남기는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저는 분노 섞인 마음에 내가 기자라면 저것보다 잘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언론에 관심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친 뒤 바로 CNN 워싱턴 총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의회를 취재하면서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I don't really think of it in terms of whether it's hard or not as a woman. I think there's a lot of women in the journalism world. Who are doing well?
여자라서 특별히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의 각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이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성별로 단정짓는 시대가 아니라 실력과 경력, 그 밖에 다양한 요소들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남성을 상대로 실력을 통해 겨룰 수 있는 시점에 기자가 됐다는데 감사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You know, I think that there's a lot of men and women equally reporting on the Capitol. But I think that that's different when you get.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비롯한 미국의 다양한 취재 현장에서 여성과 남성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열심히 취재하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의 결과물은 양질의 기사가 돼서 독자들과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결국 좋은 언론이 미국을 좋은 나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올리비아 비버스 미 의회 담당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Hi,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95년 영화 꼬마 유령 캐스퍼, Casper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꼬마 유령 캐스퍼는 오래된 저택에서 심술궂은 삼촌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유령을 보면 겁에 질려 달아나는 바람에 친구 없이 외로웠던 캐스퍼. 그 저택에 어느 날 정신과 의사인 하비 박사와 딸 캣이 이사오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비 박사는 자신의 부인이자 캣의 엄마의 죽음으로 인해 유령부를 무서워하기보단 호기심을 갖고 대합니다. 하비 박사가 죽은 부인의 영혼과 재회하는 장면 대화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들어보겠습니다.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입니다. Unfinished, 끝내지 않은, business, 비즈니스, 즉, 비즈니스 대화에서는 미결 사무 혹은 미결 사항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Unfinished business, 일상 대화에서 I have some unfinished business to take care of,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It means something that a person needs to deal with or work on. 끝을 보지 않은 일, 마무리 짓지 않은 일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I have to go home early today.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돼. To take care of some unfinished business. 끝내지 못한 일 마저 하러. It could be running errands, doing chores, or finishing assignments. Who knows? Anything could be unfinished business. 하비 박사와 캣 부녀는 어느새 캐스퍼 삼촌들과 꽤나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고 특히 비슷한 나이 또래인 캣과 캐스퍼의 우정은 깊어만 갑니다.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캐스퍼의 아버지가 유명한 발명가였고 유령을 사람으로 돌리는 부활기계를 발명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unfinished business.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Hello, James. It's all right. It's just me.
I thought I'd have 100 things to say when I...
James, I know you've been searching for me. But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understand. You and Kat loved me so well when I was alive that I have no unfinished business.
오늘의 표현은 unfinished business, 미결사항, 끝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That'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